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정세의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 각 측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국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열린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실제 행동으로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호응해 대화 재개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력을 취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통하지도 않으며 대화와 협상만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와 우크라이나 분쟁의 정치적 해결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중러관계는 냉정시대의 군사 정치적 동맹이 아니며 무동맹과 무대결 그리고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해 안보 분야에서 모든 나라의 정당한 우려를 존중하고 블록 간 대결 구도 형성을 지향하며 갈등을 부채질하는 행동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며 어떠한 형태의 타이완 독립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4일간의 러시아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22일 귀국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자국의 평화 방안에 동참할 것을 중국에 제안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1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중국이 평화 방안을 이행하는 파트너가 될 것을 제안했다면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21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을 잠재적 후원자로 보고 있다며 두 정상은 미국과 유럽에 도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서로를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탱크 지원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이 21일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면서 우크라이나와 긴밀히 협력해 M1A1 SA 에이브럼스 탱크 개량형 모델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량형 모델 제공으로 일정을 크게 단축해 올 가을까지 탱크를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월 우크라이나에 M1A2 에이브럼스 탱크 31대를 공급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에 최초로 영구 주둔기지를 설립했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22일 최근 미군의 접근이 추가 허용된 네 곳의 군기지는 필리핀 내 다양한 지역에 위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궁창설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네 개 추가 기지는 필리핀에 흩어져 있다면서 북쪽에 몇 군데, 팔라완 주변에 몇 군데, 그리고 남쪽에 몇 곳이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기지는 필리핀의 가장 큰 섬인 루손섬의 동편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조만간 필리핀과 미국이 해당 기지들의 위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루손섬은 필리핀 영토 중 타이완섬에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칼리토 갈베즈 필리핀 국방장관은 지난 2014년 체결된 양국 간 방위협력 확대 협정에 따라 필리핀 내 기존 5개 군기지에 더해 미국이 4개 기지에 추가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이 협정에 따라 필리핀 기지에 접근해 영구 주둔을 제외한 합동훈련과 장비 사전 배치, 활주로와 연료 저장고, 군인용 주택 등 시설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국가 간 국방협력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돼야 하며 제3자를 겨냥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앞으로 4년간 우크라이나에 156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실무 수준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빈 그레이 IMF 우크라이나 담당 총괄은 22일 성명에서 이번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경제와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룬 한국. 하지만 그 대가는 그것을 물려받을 다음 세대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한 경제학자의 의견을 실은 미국 공영라디오 NPR의 보도가 시선을 끕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보육 정책을 펴고 있지만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자세하게 전하면서 세계가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낸 겁니다. 자, 기사에는 비싼 주거비와 치열한 고용시장, 경쟁적인 노동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룰 수밖에 없다는 서울 시민의 사연을 실었고요. 한국의 여성들은 그래서 아이를 덜 낳거나 아예 낳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NPR은 가정을 꾸리기보다는 일을 우선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그 중심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 근본에 접근하지 못한 한국의 관련 정책은 서울 등 주요 도시의 비싼 주택 문제, 여성에게 치우친 집안일과 육아 부담,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만 인정하는 사회 등 핵심적인 문제를 치료하지 못하고 반창고로만 가리고 달래놓은 미봉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와 덴마크의 경우를 소개했는데요. 일과 가족 사이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나라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세계적 추세의 출산율 하락 상황에도 큰 타격을 피할 수 있었던 다른 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시간에 준비된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Music streaming is a way of playing music directly online, in real time, without having to download it first. It has been an end-to-end.
네, 오늘의 미국 경제 이야기는 음악 산업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또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를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 3월 22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18도입니다. 구름 조금 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3월 23일 목요일 북한,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집니다. 황해도는 새벽까지 아주 작은 양의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쪽 지역의 먼지 농도가 상당히 짙은데요. 베이징을 뒤덮은 최악의 황사 때문으로 23일 서해안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지역에 따라 영하 3도에서 영상 10도 사이, 낮 최고는 영상 6도에서 21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거나 많거나 흐리고 먼바다 쪽은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는 오후에 2.5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이 낍니다. 앞바다 물결 0.5m로 잔잔하겠고 먼바다는 오전에 3m까지 일겠습니다. 주 도시의 기온 보실까요?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영상 7도에서 시작하고요. 낮 최고 18도입니다. 신의주는 3도에서 14도 사이, 개성은 영상 10도에서 시작해서 낮에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흥은 7도에서 16도, 원산 9도에서 14도, 청진 3도에서 11도, 끝으로 해산은 0도에서 시작해 낮에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중국과 일본 지도자들이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무리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법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자국 안에서 미군이 주둔하는 기지를 추가한 결정을 옹호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동북아시아의 그 두 주요국 중국과 일본의 정상이 각각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먼저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20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박 3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했는데요. 바로 다음 날인 21일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동북아시아에서 두 주요국인 중국과 일본 정상이 지금 한참 정쟁이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각각 방문한 것은 이들 국가에 대한 자국 입장과 지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자, 특히 기시다 일본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정말 깜짝 방문이었죠.
네, 기시다 총리 방문이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일본 NHK 방송 보도를 보면 이 기시다 총리가 인도 방문 일정을 마치고 바로 폴란드로 이동해서 남부 도시 제슈프에서 열차를 타고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로 들어갔습니다.
네, 자 주요 7개국 그 G7 국가들 가운데선 일본이 뭐 제일 늦게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고요?
맞습니다. 이 지난달에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우크라이나를 찾으면서 G7 정상 중에서 크이우를 찾지 않은 지도자는 이 기시다 총리만 남은 상황이었는데요.
네네.
앞서서 일본 정부는 조만간에 기시다 총리가 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정확한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자, 기시다 총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먼저 보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이 크이우 외곽에 있는 부차를 방문했습니다.
네.
부차가 지난해 4월에 러시아군이 철수하면서 이 민간인을 집단 학살한 정황이 드러났던 곳입니다.
그렇죠.
기시다 총리가 이곳 교회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찾아서 헌화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부차에서 러시아군의 잔인함과 만행에 큰 분노를 느꼈다면서 일본 국민을 대신해 모든 희생자와 유족에게 애도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네, 두 정상이 정상회담 뒤에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3천만 달러 상당의 비살상 장비를 제공하고 또 에너지 분야 등에 4억 7천만 달러를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네, 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를 국제질서의 강력한 수호자라고 부르면서 기시다 총리의 크유 방문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네.
또 이 G7 정상회의 초청에 대해서는 화상으로 참석하게 했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문이 G7 의장으로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향후에 일본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쳤습니다.
네, 시 주석이 22일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시 주석이 도착 첫날인 20일에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약 4시간 반에 걸쳐서 통역 관만 대동하고 1대1 비공식 회담을 했습니다. 또 21일에는 양측 관리들이 배석한 가운데 소인수 또 확대 정상 회담도 진행했습니다.
네, 자, 두 정상이 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도 가졌죠?
네, 양국 간 포괄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과 이 경제 협력 발전에 관한 공동 성명에 두 사람이 서명하고 이 만찬을 하기에 앞서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을 친구라고 부르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좋은 이웃이고 또 상호 원조와 지원에 강한 유대 관계에 묶여 있음에 협력의 모델이라고 칭송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진핑 주석은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이 솔직하고 우호적이었고 성과 있는 대화였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양자 관계와 공동 관심사인 이 국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고 새롭고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현안, 우크라이나 위기 해법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시 주석이 먼저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유엔 헌장 취지와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국제법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네.
또 두 정상이 어떠한 국가나 국가 집단이 군사적, 정치적, 기타 우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다른 나라의 합리적인 안보 이익을 해치는 것에 반대한다는 문구도 성명에 들어갔습니다.
네네.
그런가 하면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어떠한 일방적인 제재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미국의 반응 보겠습니다.
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21일 이 시 주석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전쟁이라는 이 러시아 측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네.
또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동맹이 아니라 정략결혼이라고 일축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양국 관계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보면 이걸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이 적대 행위에 기여하는 모든 조처의 중단을 촉구했는데 이런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방법은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빌려주기로 대출해주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IMF가 21일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이 재정 상태가 심각해진 우크라이나 정부에 156억 달러를 빌려주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IMF가 전쟁 중인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건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이 IMF에 따르면 이 대출 프로그램이 4년간 운영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프랑스로 갑니다. 프랑스에서 연금개혁법을 둘러싸고 지금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이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이 연금 개혁 법안이 지난 20일에 사실상 통과됐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통과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앞서서 이 법안에 반대하는 야당들이 지난주에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네.
만약에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총리를 비롯해서 내각이 총 사퇴하고요. 연금 개혁 법안도 공중에 뜨는 상황이었었는데요. 하지만 22일에 프랑스 하원에서 이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정부가 내놓은 연금 개혁 법안이 성립 직전까지 왔습니다.
이 연금 개혁 법안이 표결 절차를 안 밟은 거죠?
네, 이 정부가 헌법 조항을 발동해서 이 하원 표결을 건너뛰었습니다.
네.
이제는 헌법위원회 검토가 남아있는데요. 헌법위가 이 법안의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되면 이걸 거부할 권한은 있는데 하지만 이번 법안을 승인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 이 연금개혁법안이 하원 표결을 거치지 않은 이유가 의회에, 그러니까 프랑스 의회의 의석 분포 때문이라고요.
네. 현재 프랑스 의회가 여소야대입니다.
예.
지난해 6월 7일 총선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연합 앙상블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고요. 반면에 연합세력과 극우정당이 의석수를 크게 늘렸습니다.
네, 자, 프랑스의 연금개혁법 핵심이 어떤 겁니까?
네, 핵심이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62세인 정년을 점차로 늘려서 2027년에 63세 3개월 그리고 2030년에 가서 64세로 올리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또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한 노동기간이 현행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어나는데요. 반면에 이걸 시행하는 시점은 2035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겼습니다.
예. 자, 이 연금 개혁이 마크롱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고요?
네. 지난해 4월에 프랑스 역사상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 마크롱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집권 1기 때 이루지 못했던 과제 중에 하나인 연금 개혁을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반대가 이렇게 거세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가 연금 개혁을 강행하려는 이유 어떤 겁니까?
네, 연금 재정이 계속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은 연금 재정이 바닥나고 머지않아서 적자가 될 것이라고 프랑스 정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 제도를 살리려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거나 연금 수령액을 줄여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정년을 연장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더 나은 대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어떤 건가요?
네, 이 서민들 대다수가 피해를 보는 이 정년 연장 대신에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거나 부유층이 받는 연금을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심각한 위기를 맞지도 않았는데도 정부가 위기를 과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이 필리핀 안에 미군 배치 기지 문제와 관련한 결정을 옹호했다고요?
네, 필리핀 정부가 지난 2월에 이 미군 배치를 허용하는 기지를 4개 추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마르코스 대통령이 22일 육군 창설 기념일 행사에 와서 이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네, 자, 필리핀 정부가 미군을 배치하는 기지를 더 늘린다는 거죠? 이유가 뭔가요?
네, 대규모 미군 배치가 영토 방위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남중국해에서 주로 이 중국과 이 장기간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이 영토 방위를 강화하려고 최근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네.
마르코스 대통령은 22일 미군 배치 기지 추가가 특히 필리핀에서 가장 큰 섬인 루손섬 동부를 방어하는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루손섬은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타이완 섬에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네, 자, 추가되는 기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마르코스 대통령은 북부와 서부 팔라완 지역 그리고 남부 등 여러 지역에 위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팔라완 지역은 남중국해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군이 들어가는 기지가 있는 지역의 몇몇 지방정부가 유사시에 자기들 지역이 중국군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미군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필리핀 안에 지금 미군 배치가 허용된 기지가 몇 개나 됩니까?
네, 2014년에 체결된 이 방위협력 확대협정 EDC에 따라 지역 기지 5개가 이미 지정이 됐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해서 모두 9개가 됩니다. 참고로 이 EDCA가 미군이 합동훈련이나 장비 사전 배치, 활주로나 연료 저장고 또 군사용 주택 등 건설을 위해 필리핀 기지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데요. 하지만 미군 연구 주둔은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교육부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42만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수업이 중단됐습니다. 이어서 지난 2021년에 발생한 의사당 난입사태 당시 경찰을 공격한 남성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미국 경제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 또 올렸네요.
네, 현지는 22일 지난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최근 미국 은행 사태 속에서 연준이 과연 어떤 결정 내릴지 여기에 이목이 집중됐었는데요. 이 원에는 결국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에서 5%가 됐는데요. 이는 지난 2007년 후반 이후에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입니다.
네, 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이번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네, 회의후에 성명을 내고요. 향후 금리 인상은 보장할 수 없지만 이 향후 경제지표 자료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이 통화정책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연준의 목표치인 2%대의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추가 정책 강화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물가를 잡기 위해 지속적인 인상이 적합하다라는 기존 연준의 어조와 달리 유화적이었다고 그렇게 언론은 평가했습니다.
네. 자, FOMC가 최근에 그 미국 은행 사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원회는 미국 은행 체제는 견고하며 또 탄력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사태가 이 가계와 기업의 신용 조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또 경제활동이나 고용 및 물가 상승에도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런 결과의 정도에 있어서는 불확실한 면이 있고 또 의원회는 물가 상승 위험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죠?
네, 맞습니다. 파월 의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요. 연준의 결정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기자회견의 첫 마디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조처가 미국의 은행 체계가 안전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재무부와 함께 연준은 은행이 안전하고 또 유동적인 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파월 의장의 얘기 더 들어보죠.
네, 파월 의장은요 또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다라면서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인 2%로 내리기 위해서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격의 안정화 없이는 경제는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에 미국 은행 사태 때문에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최근 벌어진 그 미국의 지역 은행 두 곳이 연달아 무너지면서요. 연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긴 했습니다. 특히 투자계 쪽에서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앤드류 홀렌호스트 시티은행 전문가는 21일 설명했는데요. 또 앞서 골드만삭스 역시도 3월에 금리 인상이 아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는 이와는 달리 연준이 금리 인상 조처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미국 은행 위기의 원인을 그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으로 돌리는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백악관은 연준에 대한 자신감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이후에 카린 장피에르비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 파월 의장을 신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은 독립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그 연준이 금리를 올리되 경기 침체까지는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연착륙을 이뤄낼 수 있다고 공언해왔습니다.
네, 자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국 금리 동향 어떻게 될지인데요.
네, 최근 미국 은행의 위기로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면서 정말로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궁극적으로는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FOMC가 22일 성명을 내면서 함께 발표한 자료에는요, 이 금리 추정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연준 관계자 18명 가운데 7명이 지난 12월 당국이 발표한 최종 금리 전망치인 5.1%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규모가 큰 교직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부의 교직원 노조가 21일부터 4일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LA 교육부는요, 뉴욕에 이어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그 교육부인데요. 이 교직원 파업으로 학교 천여 곳이 문을 닫게 되면서 42만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수업이 중단됐습니다.
네, 자 교육부가 큰 만큼 노조에 가입된 교직원들도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파업에 돌입한 노조는 그 SEIU 로컬 99인데요. 이 노조에는 이 스쿨버스 운전사와 그리고 학교 관리 직원, 여기에 학교 식당 직원까지 약 3만 명 정도가 가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조와는 별개로요, 교사 3만 5천 명이 가입한 교사 노조 유나이티드 티처스 로스앤젤레스 역시 연대 파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대규모 휴교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네, 자, 교직원 노조 왜 파업에 들어간 겁니까?
네, 노조는 굉장히 2만 5천 달러 수준에 불과한 그 조합원의 평균 연봉을 이 빈곤 급여 이렇게 부르면서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생활비도 충당하기 힘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 30% 인상과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시간당 2달러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네, 자, 이런 요구를 알리기 위해서 또 교직원들이 거리로 나섰다고요?
네, 수천 명의 시위자들이 21일 LA 통합교육국 건물 밖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LA 학교를 위한 연합이라는 기치 아래 이틀 더 피켓 시위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위대는 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요, 우리를 존중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 푯말을 들고 행진을 벌였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교사는요, 로이터통신에 교사로서 우리는 이들 직원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라면서 지난 몇 년간 그들의 급여가 너무 적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교직원들의 파업, LA 교육당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알베르토 카르발리우 교육감은 학교 직원들이 10년 동안 낮은 임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임금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카르발리우 교육감은 또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는요, 교육당국이 지난해부터 이어온 협상 끝에 최근 정기금 23% 인상과 3% 보너스를 그 타협안으로 내놨지만 협상 타결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협상을 위해 아직 추가적인 지원 자원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교직원 파업으로 학교가 이렇게 사흘 동안 문을 닫으면요, 학생들의 수업은 당연히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에 속한 42만여 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없게 됐는데요. 이들 중에 다수는 학교 급식과 상담, 그 외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LA 교육부는 21일 도시 전역에 수십 개의 안전한 장소를 마련해 갈 곳이 없는 학생들을 위한 보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교육부 직원들과 자원 봉사자들이 나서서 12만 4천여 명분의 식사를 학생들에게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이렇게 교직원 파업이 잦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즈 신문은 지난 2019년 LA 통합교육부의 교사 노조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을 벌이는 등 최근 6년간 교사나 교직원들의 파업이 많이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9년 파업 당시에는요, 교사 3만여 명이 엿새 동안이나 파업을 벌인 바가 있는데요. 이 신문은 낮은 임금과 그리고 열악한 노동 환경 등이 교직원 파업이 잦아진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교직원들이 파업에 나서는 상황, 교육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 전문가들은 지난 수년 동안 교사들이 번아웃, 즉 직장에서 받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탈진 또는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요, 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으로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교단을 떠난 교사들도 엄청 많은데요. 미국 최대 노동조합인 전미교육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55%가 직장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고 86%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더 많은 동료가 직장을 떠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6일입니다. 의사당 난입 사태가 있었는데요. 이 사태와 관련해서 법적 처벌받는 사람이 또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에 그 훔친 경찰봉으로 경찰을 폭행하고 또 번쩍이는 섬광 등을 사용해 의사당을 지키는 경찰관들을 방해한 남성이 지난 21일 결국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자, 그 사람이 누구이고 또 어떤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된 겁니까?
네, 미 동부 버지니아 주민인 31세 남성 제프리 실스 씨라는 남성입니다. 실스 씨는 의사당 내에서 위험한 무기를 이용한 폭행 그리고 의회 방해, 여기에다가 강도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실세 씨가 고글을 착용하고 의사당에 도착해 경찰을 향해 막대 모양의 문건들을 던지고 또 경찰관에게서 경찰봉을 훔쳐 최소 2명의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이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행동 등을 담은 동영상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런 검찰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거네요.
맞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트레버 맥패든 판사는 지난 8월 실세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실스 씨에 대한 재판은 배심원 없이 판사가 진행하는 재판으로 진행됐는데요. 검찰은 실스 씨가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맥베덴 판사는 21일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는 더 낮은 처벌을 내렸습니다. 실스 씨는 지난 2021년 6월에 체포된 이후 이미 1년 반을 복역했습니다.
예, 자 실스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뭘 주장했습니까?
네, 실스 씨 변호인은요, 의뢰인이 1월 6일에 그 폭력을 행사할 의도로 워싱턴 DC에 간 것이 아니며 또 테러 공격이 두려워서 방독면과 전술 장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폭력을 행사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누군가를 다치겠다는 증거도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는 대통령이 요청했기 때문에 그곳에 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한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당시 의사당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을 위해서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앞에 모인 자신의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의사당으로 행진하라, 죽기 살기로 싸워라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 합동회의가 중단되고요. 또 사상사까지 발생했는데요. 이에 미 법무부는 최근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이 때문에 의사당 난입 사건 같은 그 폭력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이 21일 뉴욕 맨해튼 검찰에 체포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지자들에게 항의할 것을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뉴욕과 또 워싱턴 DC 그리고 일부 대도시는요 공공안전대책을 세우는 등 보안을 강화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1일 체포되지 않았지만 현재 긴장된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 정치 제도의 연역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수정헌법은 그 내용에 따라서 몇 개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중앙정부 권한 변화, 주정부 권한 제한, 그리고 선거권자 권한 변경, 헌법 구조 변경과 관련된 항목들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수정헌법 네 번째 순서입니다. 선거권자 권한 변경과 관련된 조항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조항 중에는 선거권자 권한 변경과 관련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 중에는 먼저 수정헌법 제17조를 들 수 있습니다.
합중국 상원은 각 주에 두 명씩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된다. 상원의원은 그 주의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고 6년의 임기를 가진다. 각 상원의원은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각 주의 선거인은 가장 많은 의원수를 가진 주의회의 선거인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
1913년 수정헌법 제17조가 비준되기 전까지 연방상원의원은 주의회가 선출했습니다. 미국 연방헌법의 설계자 가운데 한 명인 제임스 매디슨은 그의 연방주의자 농고 62호에서 이 방식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주의회에 연방상원의원 선출권을 주는 것에는 두 가지 이점이 있다. 하나는 상원을 잘 선택된 자격 있는 사람들로 꾸릴 수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주정부와 연방정부 사이에 효과적인 연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돈으로 상원의원직을 매수하려는 금권정치와 잦은 당파적 경쟁으로 주의회가 정상적으로 상원의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파행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연방상원의원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결국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수정헌법 17조로 연방상원의원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됐습니다. 다음 1951년에 인준된 수정헌법 제22조는 대통령의 3선을 금지했습니다. 앞서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두 번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자 이것이 약 150년 동안 관례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라는 위기가 이런 관례를 깼습니다.
The blunt truth of this seems to be this, and I reveal this with the full knowledge of the British government. The present rate of Nazi sinkings of merchant ships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1940년 3선에 성공했고 1944년에는 4선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대통령 독재를 우려했던 공화당과 보수적인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임기를 제한하는 수정헌법 제22조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 밖에 수정헌법 23조도 선거권자 권한 변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1961년에 비준된 이 조항은 수도 워싱턴 DC 주민에게 대통령 선거 투표권을 처음으로 부여했습니다. 이 조항이 제정되기 이전에 DC 주민들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려면 다른 주에서 유효하게 투표자 등록을 해야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수정헌법 네 번째 시간으로 선거권자의 권한 변경에 관한 조항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아주 큰 음악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래미 어워드 시상식인데요. 이 시상식에서 유명 여자 가수 비욘세가 4관왕에 오르면서 역대 최다 그래미 수상자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미국 음악은 단지 미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시 말해서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선도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생활 속 경제,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의 음악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최고의 가수에만 허용되는 슈퍼볼 하프타임 쇼. 지난 2월 미국에서 가장 큰 스포츠 행사 중 하나가 열렸습니다. 미식축구, 이 풋볼의 결승전인 슈퍼볼이 열린 겁니다. 슈퍼볼을 시청한 사람은 1억 1,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2022년 기준 미국 전체 인구가 3억 3,200만 명 정도니까요. 3명 중 1명은 이 경기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경기 외에 또 큰 관심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경기 중반 휴식 시간에 열리는 유명 가수의 공연인 하프타임 쇼입니다. 경기 중간 쉬는 시간에 통상 13분가량 이어지는 이 공연은 지상 최대의 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팝의 황제로 불리는 마이클 잭슨을 비롯해서 프린스, 비욘세, 레이디 가가 등 유명 가수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정말로 이 당대 최고 슈퍼스타들만 이 꿈의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2월에 있던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는 바베이도스 출신 유명 여가수 리한나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총 12곡을 불렀는데요. 리한나가 부른 노래 올리걸 잠시 들어볼까요? 리안나는 이 공연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하는 퍼포먼스를 보였는데요. 이후 구글에서 이 제품 검색량은 즉각 8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공연 이후 12시간 동안 리안나가 창출한 미디어 영향 가치가 8,830만 달러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소프트 파워의 주요 축, 음악 산업.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감이 잡히셨죠? 바로 미국의 음악 산업입니다. 미국의 음악 산업은 영화와 TV 프로그램 등 미디어를 비롯해서요. 패션 그리고 스포츠와 함께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이끄는 주요 산업입니다. 미국의 음악이 전 세계에 퍼지고 많은 사람이 이를 듣고 즐기면서 미국의 문화에 더 친숙해지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는 브랜드 파워가 강해지는 겁니다. 자, 정말 그런지 한번 보죠. 노래 한번 들려드릴 텐데요. 뭐가 떠오르는지 볼까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겨울만 되면 어디에 가도 빠지지 않고 울려 퍼지는 게 바로 지금 들으신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란 노래입니다. 곳곳에서 가족 모임과 같은 파티가 열리고 이 흥겨운 분위기에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연말을 즐기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려지는데요. 이 음악을 통해서 미국의 풍요로움, 즐거움 등의 이미지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음악 시장이 전 세계의 핵심 시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빌보드 차트입니다. 음악 잡지인 빌보드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음악 순위인데요. 이 음악 순위 관련 차트 중에서 가장 대중성이 있고 또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는 빌보드 핫100 차트 중 몇 위에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한국인들은 이 빌보드 차트에 친숙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한국의 아이돌 그룹인 BTS가 자주 1위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 그룹 BTS를 처음으로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려준 노래는 바로 이 노래입니다.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가 지난 2020년 빌보드 차트 핫100에 3회에 걸쳐 1위에 올랐고요. 이어서 버터 등 여러 후속곡도 1위에 올랐습니다. BTS의 기획사는 지난해 발표에서 BTS가 지난 10년 동안 빌보드 핫100 1위에 가장 많이 오른 아티스트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음악 산업의 규모 얼마나 클까요? 미국 음반산업협회 발표에 따르면 업계의 지난 2021년 매출은 150억 달러입니다. 지난 2019년에 110억 달러, 그리고 2020년에 120억 달러에 이어서 계속 성장세를 이어간 겁니다. 미국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미국 음반산업협회는 음악산업이 매년 미국 GDP 가운데 1,700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악 산업에 연관된 직업은 약 250만 개, 그리고 음악 관련 사업체는 24만 개에 달하고요. 음악 산업에서의 수출은 9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보고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역대 가장 큰 수익을 낸 음반은 어떤 가수의 음반일까요? 바로 마이클 잭슨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마이클 잭슨이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추는 춤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이 노래는 빌리진이란 곡으로 지난 1982년에 발매된 앨범 스릴러에 수록됐습니다. 이 앨범의 전 세계 판매량은 무려 7천만 장이 넘습니다. 이외에도 음악 산업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산업 간의 협업 효과인데요. 음악 산업에서는 특히 패션 산업과의 협업이 두드러집니다. 인기 가수와 패션 산업의 콜라보, 즉 협력 사업이 활발한 건데요. 이 앞서 언급한 가수 리안나의 경우에 이 스포츠 패션 브랜드 푸마와 협업했고요. 미국의 유명 힙합 가수 트래비스 스캇은 스포츠 패션 브랜드 나이키와, 또 지금은 결별했지만 이 힙합 가수 카니에 웨스트는 아디다스와 콜라보를 했습니다. 미국 음악 산업의 핵심, 스트리밍. 미국 사람들은 음악을 뭐로 들을까요?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들었고요. 이후 1990년대까지는 CD 플레이어가 대세였습니다. 그러다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음원이 디지털화되어서 MP3 파일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카세트나 CD와 같은 그 물리적 음원이 아니라 디지털 음원이 등장하면서 음악 시장은 완전히 바뀌었고요. 이는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대에 들어서 또다시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카세트나 CD와 같은 아날로그 방식이든 혹은 MP3와 같은 디지털 방식이든 어쨌든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미리 저장된 음원이 있어야 가능했는데요. 2010년 이후 별도로 저장된 음원 파일 없이 실시간으로 듣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출시된 겁니다. 음원 배포와 인쇄, 그리고 음원 마스터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원 플랫폼 업체 뮤직 게이트웨이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관한 설명 들어볼까요?
Music streaming is a way of playing music directly online, in real time, without having to download it first.
온라인으로 별도로 음원을 다운받을 필요 없이 원하는 만큼 실시간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란 설명입니다. 미국에서 이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은 8,200만 명 이상인데요. 미국 음반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음반산업의 수익 가운데 바로 이 스트리밍을 통한 수익이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는 어딜까요? 스포티파이가 점유율 30%를 조금 넘기면서 1위에 올라있고요. 애플 뮤직이 점유율 15%, 그리고 아마존 뮤직이 13%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직접 한번 이 스포티파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가입하고 들어와서 보니까요, 미국의 인기곡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인기곡 등 항목별로 상위 순위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검색창에 BTS를 쳐볼게요. 자, BTS의 모든 앨범뿐만 아니라 이 관련한 팟캐스트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좋아하는 가수들을 좀 써볼게요. 그 가수들의 노래와 비슷한 이 나만의 맞춤형 재생 목록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란 전망인데요. 다만 최근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와 아티스트 간의 적절한 보상 체계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를 두고 지난해 적정 인세 지급 관련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 음악 산업의 이모저모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The die is cast. There's no going back now.
I know. I'm both excited and scared at the same time.
Well, that's natural. But we have thought this through and made our decision.
Absolutely. We crossed the Rubicon.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두 가지 표현 나왔습니다.
The die is cast.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I crossed the Rubicon.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이 두 표현은 모두 되돌아갈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 이런 표현인데요.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die is cast. There's no going back now.
I know. I'm both excited and scared at the same time.
That's natural. But we have thought this through and made our decision.
Absolutely. We crossed the Rubicon.
대화 해석해 보죠.
The die is cast.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 말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49년에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강을 건너서 이탈리아 북부로 진격하면서 했던 말이라고 알려진 명언입니다.
There's no going back now.
돌아갈 곳이 없다. 돌이킬 수 없다.
I'm both excited and scared at the same time.
나는 신이 나면서 동시에 무서워요.
That's natural.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We have thought this through and made our decision.
우리는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을 내렸어요.
Think through.
충분히 생각하다.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We have thought this through.
우리는 충분히 생각했어요.
We have thought this through and made our decision.
우리는 모든 결과를 고려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We crossed the Rubicon.
우리는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주사위는 던져줬다는 말과 함께 나온 말이죠.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돌아오는 길에 루비콘 강을 건널 경우 로마에 충성한다는 서약의 뜻으로 무장을 해제해야 하는 전통이 있는데 만약 무장을 하고 루비콘 강을 건너면 바로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루비콘 강을 건넌다는 표현은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쓰는 표현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화투 칠 때 낙장불입이라는 말과 같은 표현이죠. 한번 바닥에 놓아버린 패는 다시는 물을 수 없다. 이런 말이죠.
The die is cast.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We crossed the Rubicon.
우리는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No turning back. There is no turning back.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The die is cast. There's no going back now.
I know. I'm both excited and scared at the same time.
Well, that's natural. But we have thought this through and made our decision.
Absolutely. We crossed the Rubicon.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The die is cast.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We crossed the Rubicon.
루비콘강을 건넜습니다.
No turning back.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영어로 표현해 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